아멘. 예. 오늘은 예. 시편 91편 4절입니다. 오늘은 진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시편 91편 4절. 예. 시편 91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미 돼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시나니. 여기 보면.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시는 예죠. 이 진리의 방패입니다. 진리의 방패. 예. 신약에서는 믿음의 방패 그랬죠. 예, 성경의 이 방패, 오늘 진리에 대한 오해.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게 하시고 깊은 감동과 또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 힘을 얻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데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오니 주께서 온전히 죄를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반에 이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게 활동력 있게 또 권능 있게 그렇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면 믿음은 방패입니다. 마귀가 소화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방패,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 근데 방패가 약하면 적들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방패는 견고해야 됩니다. 저기서 오는 화살을 넉넉히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없다면 방패는 무거운 짐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군인들은 방패를 손에 잡고 적의 공격을 막아가면서 전진하고 공격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왕의 군대는 금으로 된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금으로 된 방패라면 전쟁에서 방패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을 이겨야 할 판국입니다. 방패가 금이니까요. 일반 전쟁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패는 놋이었습니다. 놋방패였습니다. 엄청 무겁겠죠. 로마 군인들이 주로 사용한 방패는 쇠로 된 것이었습니다. 놋이라 쇠는 제조기술을 뛰어나지 않으면 엄청난 무게가 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적들을 쳐서 금방패들을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은 이집트 왕 시삭에게 모두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근위대에게 놋방패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잡아야 할 방패는 뭐 금방패도 아니고 놋방패도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런 방패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방패는 첫째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사하고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있으면 뭐 어떤 철학자든 어떤 종교가든 어떤 인본주의자든 뭐 과학자든 누가 뭐라고 어떤 뭘 날려도 예,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는 방패가 없는 군사와 같습니다. 마귀는 멀리서 불화살을 쏩니다. 그런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방패라면 금방 깨어지고 불이 붙고 말 것입니다. 우리 놀이터에서 가짜 전쟁 놀이를 하는 군인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놀이터인지 전쟁터인지 구분을 못하는 듯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다 보니 교회는 오락과 유희를 즐기는 놀이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그 방패가 뭐라고요?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방패가 불화살을 끈다잖아요. 방패가 모든 불화살을 끈다. 방패는 그냥 막는 것만 아니라 예, 불화살을 끄는 것이다. 믿음의 방패는 그럽니다. 둘째는 구원의 방패입니다. 시편 18편 35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심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어 싸우며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께서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다. 신약에서 구원은 뭡니까? 구원의 투구죠. 구원의 투구란 말이지. 에베소 6장에는 구원의 투구인데 지금 다윗은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다 이랬죠. 방패. 이 방패는 특히 예,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방패다. 투구고 방패니까. 이 방패만 있으면 우리는 멸망에서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방패니까요.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마귀의 올무와 함정에서 건진받습니다. 구원의 방패는 문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해주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빼앗기지 않으면 죽임당할 일은 없습니다. 망할 일도 없습니다. 이 구원의 방패를 갖고 있으면 이제 죽을 일도 망할 일도 없다 이거죠. 셋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 겁니다.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를 누빈, 전장을 누빈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지닌 방패가 무엇입니까? 시편 33편 20절에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시로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시로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시다. 다윗은 주님이 자신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방패로 삼는 방법은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할 때 주님은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18편 31절에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제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도다.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도다. 주님을 방패로 삼는 방법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냐. 누구에게?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주를 신뢰하는 이들보다 강한 용사는 없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이들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창은 없습니다. 그런 무기가 없습니다. 이거 견고한 겁니다. 주님이 방패니까. 주를 신뢰하는 이들은 난공불락입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예.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넷째는 진리의 방패입니다. 시편 19편 10편 91편 4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려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했습니다. 주의 진리는 우리의 방패가 되지만 오류는 방패가 아닙니다. 오류, 오해, 무지는 아무것도 막아주지 못합니다. 진리의 성경은 진리의 방패입니다. 기독교 전통은 방패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계명이나 철학이나 종교는 전혀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전혀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방패, 이 진리의 방패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진리에서만 나옵니다. 바른 믿음은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옵니다. 바른 진리가 없어서 오류에 빠진 경우도 있고요. 바른 진리는 가지고 있는데 바른 이해가 없어서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결과는 동일한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이들은 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 약한 방패, 흔들리는 방패, 잘못된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방패를 잡고 있는데 덜덜덜 떨고 있어요. 방패를 잡고 있어도 막 쳐버리니까 그냥 방패가 그냥 플라틱인지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툭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약한 방패. 제대로 붙잡고 있지도 못하더라고요.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 지식 없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 없는 열정을 믿음으로 오해하거나 종교적 신념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없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진리는 순수한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믿음의 방패가 되고 진리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도들이 흔히 오해함으로써 무방비가 되어버리는 몇 가지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바르게 적용하지 못해서 진리의 방패가 아니라 오류의 방패가 되어버린 그런 예들입니다.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함께 죽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함께 죽음.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에 못 박혔나니. 성도들이 자주 빠지는 오류 가운데 하나는 그래서 함께 죽는 죽음에 관한 겁니다. 성경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진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서 우리가 그래서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죽었다요. 진리입니다. 분명한 진리, 성경적 진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죽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세상 유치한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런 진리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진리고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인해서 해방을 누리고 기쁨을 얻고 자유를 얻고 승리를 누린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갈등하고 헷갈려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오해와 오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몇 구절 우리가 봅시다. 로마 6장 6절 7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야 우리의 옛사람이 그 운감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하미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위대한 말씀이죠. 이 진리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이런 진리를, 이 진리를 반복해서 선포해 줍니다. 골로새 2장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못 박혀 있으나. 뭐 디모데후서 2장 11절도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할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죽은 우리에 대한 진리 역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극히 적습니다. 진리가 선포되지만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이가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인격의 소멸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의 소멸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성이나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다는 뜻도 물론 아닙니다. 뭐 가사 상태에 빠졌다거나 기절을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황홀경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해서 인격의 상실이나 의지와 자기 통제의 부재나 맹목적인 수동성이 빠지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진리를 듣고 이상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진리를 듣지만 그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나 잘못된 이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의지와 뜻대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삶을 원한다고 말한 것은 무지한 정도가 아니라 마귀 들리기에 딱 좋은 상태입니다. 거의 마귀 들린 상태죠. 성령의 자동 울림은 저는 그런 책을 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런 쪽에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마귀에 당하는 교회가 있다면 지방교회입니다. 그것은 맨날 그겁니다. 내가 그렇게 함께 죽었으니 그까진 진리입니다. 그 뒤가 진리가 아닙니다. 그 뒤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 성내의 자동적인 삶이라니 뭐 성내의 의지와 뜻대로 내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자의식을 없애버리는 거죠. 자기 소멸의 상태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무념무상을 외치는 종교인들의 수행자 아십니다. 자기를 텅 비우는 건 역시 마귀 들린 종교인들의 수련 방법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가장한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마귀는 진리를 듣고서 진리에 무지한 성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함께 묻히고 함께 일으켜졌다는 이 성경적 진리를 접하고 믿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여긴 이들은 침례로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죽게 드림으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더 이상 남은 생애를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뭐 이것은 자아의 소멸이나 의지의 상실이나 자기 파쇄나 좀비가 된다든가 완전한 수동성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좀비가 된다. 좀비 아세요? 강시에서. 서양의 좀비라 그래요. 제가 어떤 로마서 주석들이 있는데 크리스찬은 다 좀비다 이런 그걸 들은 적,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뭐 좀 물론 뭐 그렇게 믿는다 쳐도 뭐 좀 이상하죠. 크리스찬 좀비다. 자기 문자주로 믿는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문자주로 믿는다고 해서. 어쨌든 그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그럼 로마서 6장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요?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 육신에 대해서 항상 그분의 죽으심을 적용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이해고 믿음입니다. 로마서 6장을 읽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든, 뭐 골로새서 2장을 읽든, 빌립보서 3장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실제로 연합케 하는 성례 역사역. 예. 이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 믿는 신자들에게 실제로 연합케 하는 성례의 사역이라고 딱 선언하고 이해하고 믿을 때 어둠의 권능은 물러갑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지금 현재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은 예. 수동성이 아니고 반자동이나 전자동이 아니고 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아주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과거 죽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 말씀을 선포함과 함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현재형으로 말씀이 함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죄와 세상, 율법, 육신 여기에 대한 진리의 방패가 되고 믿음의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진리의 방패가 무장해제되어 버리고 믿음의 방패는 아무것도 막지 못하는 얘기가 허다합니다. 맨날 죽음 타령하다가 예. 맨날 난 죽었다 하는데 뭐 죽었다가 산 능사가 지금 아니단 말이죠. 죽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예. 결국 아무것도 못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예. 그건 뭐냐 이게 예. 속은 겁니다. 그건 진리를 듣고도 진리의 방패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는 고난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이 고난과 징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받는 고난, 그리스도 함께하는 고난을 그르는 십자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로 주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는 것은 성도들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고난에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유업의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갖습니다. 고난은 인격적 성숙과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의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신자들은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금 성장하면 고난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난을 받아들이지만 고난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고난을 이기는 승리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숙한 신자들이 됩니다. 의와 함께 받는 고난, 그래서 함께하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전혀 십자가의 길이 아닌 죄로 인해 받는 징계를 고난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헷갈려 하는 겁니다. 헷갈려 하는 거지. 죽기에 받는 징계를 고난으로 여기거나 자기 십자가라고 그러거나 이렇게 뭐 의로 인한 박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슬퍼하며 회개해야 할 일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속은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견디고 인내했지만 그는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했지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똑같이 무지했습니다. 욥이 받는 고난을 욥의 숨겨진 죄로 인해 받는 하나님의 징계, 주의 심판, 벌이라고 주장했지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때론 진리에 대해서 오류를 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이 다 고난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받는 것은 징계입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다 받는 것은 심판입니다. 진리를 거슬러 행하다 받는 것은 저주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받는 것은 징벌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행하는 모든 일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아무 곳에나 십자가를 갖다 붙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귀의 속임수로 인해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이들은 죽게 맡겨야 할 짐과 자신의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구분하지 못함으로 오해합니다. 오류는 언제나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열매 없게 합니다. 그 일 끝나고 나서도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죄는 주의 피로 제거되어야 됩니다. 죄는 자백함으로 해결받아야 됩니다.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을 자백과 해결을 통해 깨끗이 씻음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짐들, 뭐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 두려움, 뭐 이런 무거움 등은 죽게 던져버림으로써, 더 죽게 던져 맡김으로써 안식을 해야 됩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은 힘과 평안을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멍에는 순종함으로 메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됩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방패, 진리의 방패를 들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오류에 빠진 성도들은 마귀들 앞에서 늘 방패를 내려놓습니다. 악한 마귀들로부터 오는 고난을 주님이 주신 십자가로 오해하고 묵묵히 받아들인다면 마귀의 종노릇밖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현재 성도들이 하는 이 오류는 겸손에 대한 오해입니다. 겸손에 대한 오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압니다. 육신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지식도 힘도 재물도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진리의 빛을 받은 성도들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합니다. 겸손은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진리와 상관없이 겸손한 이들이 듭니다. 예의상 겸손한 이들이 있고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그런 겸손이 있고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겸손한 이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겸손한 이들도 있고 거칠어로 겸손한 취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들에게 약점만 잡히기 위해서, 흠 잡히지 않기 위해서, 겸양을 떠는 이들도 있습니다. 혹시 잘난 척 했다가, 흠 잡힐까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자신감의 결여로 인해서, 겸손. 사실 확신하지 못하니까 겸손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이런 겸손을 뭐라 그러냐면, 꾸며낸 겸손,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엔 자의적 겸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때로 성경과 상관없이 자신을 비하하고 멸시하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와 별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뭐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른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자의적 겸손으로 자신을 가리고 포장합니다. 외모를 자랑하는 이들 역시 자의적 겸손으로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학대도 아닙니다. 겸손은 주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이 평가하시는 대로 자신을 평가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진실로 먼지와 같고 벌레와 같은 자들이며 재와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벌레 같고 누더기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빛이 없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고 멸시하는 금욕과 고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는 겸손 역시 마귀에게 속아 자신을 무장해제하는 겁니다.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맡긴다는 것이 어느 순간에 자신의 진지한 인격의 소멸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거나 자신의 판단과 이성을 모두 무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임으로 어둠의 권세에 정복당합니다. 내가 아니요, 나는 아니라 이런 진리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건 분명 진리입니다. 무엇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아니다, 주의 은혜다. 이런 거. 나는 시하고 주는 흥하리라. 나는 죽고 나는 가려지고 이런 등등의 말들은 우리 늘 입에 달고 살면서 그렇게 하는 건 다 겸손입니다. 그건 뭐 위대한 진리예요. 하지만 이 말씀들은 나는 아니요, 나는 시하고 나는 죽고 나는 가려지고 이런 나는 이럴 때 이 말씀들은 주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믿음의 표현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내가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건 마귀에서 온 겁니다. 그건 오류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되며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고 성령을 통해 나는 넘치도록 후고해야 됩니다. 나는 안 해. 나는 아무것도 못 해. 난 해선 안 돼. 이건 완전히 속은 겁니다. 성경 반대로 말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는 믿음을 통해 불가능이 없어. 난 성령을 통해 넘치도록 수고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성도입니다.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고 못한 일이 없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이어야 되지. 결코 수동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들이란 것은 뭐냐. 나는 못해, 얘가. 못해. 그러나 주님을 통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지. 나는 못해가 겸손이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못해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나는 못하죠. 주님, 그러, 예. 주님을 통해서 나는 모든 걸 다 해야 돼. 예. 그렇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다음, 연약함에 대한 오해입니다. 연약함에 대한. 성도는 육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재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용사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신뢰하거나 사랑한 것이 죄고 주께 가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연약함을 자랑하는 이들입니다. 우린 질그릇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주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강하니라. 독특한 말이죠. 내가 약할 그때 내가 약하니라.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하잖아요. 이게 성도입니다. 역설의 진리죠.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성도들은 강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부서지고 약해지고 깨어지고 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오류입니다. 진리는 위대하지만 선포된 진리가 오해와 오류로 받아들여지고 이해될 때 그것은 심각한 재앙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건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강건하라, 담대하라. 내가 약한 것을 왜 자랑하느냐 이거.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죠. 내가 약할 그때 내가 약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약할 그때 뭔가로 인해서,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강해지니까 약함을 자랑하는 거지. 내가 약할 그때 그때 계속 약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뭐 찌질한 거지 한마디로. 그 성경은 강건하라, 담대하라고 계속 말해요. 강건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강한 용사여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리 그래.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그러지. 내가 약한 걸 자랑한다. 약하라 말도 있고 강하라 말도 있다 이거죠.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만큼이나 진리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정확하지 못한 진리도 해악이지만 잘못 이해된 진리 역시 해악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삶과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이 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약해지려는 소원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땅히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고 믿음도 강해지고 영적인 능력도 강해져야 됩니다. 그죠? 강해져야 됩니다. 약해지려는 소원은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방해합니다.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대적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육신을 자랑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도록 경고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몸이 약했기 때문에 선교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평생 병상에 누워 있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몸이 약해. 난 너무 약해. 너희들도 알지? 그걸 안다 이거죠. 근데 바울을 몰랐던 사람들은 바울이 병이 있는 줄 아무도, 바울이 약한 사람이라고 아무 생각 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어떤 체력이 좋은 사람보다도 더 활동적이고, 더 정력적이었고, 더 많이 여행을 했고, 더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야, 체력은 타고났나 봅니다. 그럴 거예요. 바울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 바울의 그 사람은 진짜, 요즘 아마 의사들이 하면 바울 진단할 때 우울증이나 조증이 있다 그럴까요? 조증이라고 하세요? 한국의 김우중 씨 같은 사람이 조증이 있다 그래서 조울증인데 조증 울증이라 그래요. 울증과 조증은 반대인데 너무 막 이 번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이 얼마나 활동적이었던지 김우중 씨가 얼마나 활동적이었던지 젊은 비서, 20대 비서가, 수행 비서가 두 명이 번갈아가며 따라다녀야 돼요. 한 명은 이 사람을, 이 늙은 사람 한 명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이 체력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오직 무사도 같으면 아마 바울이 아마 그런 증세가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한데, 진짜, 근데 실제 바울을 알고 보니까, 이거는 뭐, 병을 앓고 있었고, 약하고, 이거 형편없, 뭐, 이거 완전히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뭐. 근데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 밖으로 보일 때는 어땠느냐 하면 실제 활동은 어땠느냐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어요. 아무도 바울이 약한 자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힘이나 에너지나 능력이나 성림과 수고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사람들은 바울의 능력이나 활동이나 성림, 수고 등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그 힘의 비결을 바울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의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래를 토로하는 게 뭡니까? 나 이런 병을 갖고 있고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다. 이거 자신은 약한 자여 병자였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맨날 약하다 하면서 어디 처박혀 있거나 드러누워 있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약할 그때 난 강했다지 않습니까? 자신은 약한 자고 병자였음은 분명한데 그 사실이에요. 약한 자고 병자였 바울은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활동이나 힘은 넘쳤습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의 권능을 입은 자는 아무리 약해도 어떤 강한 자들보다 강하고 활동적이고 능동적입니다.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함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분들 있죠. 나는 약해.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약함에 구애되지 않고 그 약함 속에 주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약함이 영적인 삶과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의 강한 능력을 붙들어 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약함을 자꾸 이제 자랑하고 합리화하고 연구하려는 것은 속은 것입니다. 그건 속은 겁니다. 병자가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인 같이 행동할 수 있고,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활동적이라면 그런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저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점이 강건케 하시는 주의 은혜로 덮어지고 채워짐으로써 때로 사람들은 그가 본래 강한 사람인 줄로 알 때 우리는 자신에게 주목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약함을 선포하고 자랑합니다. 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자랑하. 성경 읽고 밑에 잘못 이해하면 계속 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병약한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몸만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모든 것이 다 약한 그런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강한 자가 됩니까? 예, 내게 능력 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강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 약함에 대한 오해에 빠지면, 예, 이게 완전 무장 해제되는 겁니다. 주님은 겁쟁이 기드온에게 강한 용사여 이렇게 하셨듯이 약한 자들을 등하 강한 자들을 능히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도록 해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을 주셨어.